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곽수연 리포터.
네, 오늘도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면서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 전북지역 많은 곳은 30mm 정도로 내리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후에 수도권부터 그쳐서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네, 레드캠프 앞으로 두 주에 한 번 격주로 만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식구가 되셨는데요.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회식에도 초청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식을 언제 할지는 기억을 없습니다. 아, 예.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선 백서 TF도 단장도 맡고 계신데 관련 질문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언제 나와요, 백서는?
뭐 지금 뭐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 목표는 6월 중하순쯤.
중하순쯤?
네. 근데 주요 발표, 주요 검토 내용, 그다음에 제안을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순리상으로는 백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게 순서상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저희도 그 순리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가속 페달 밟고 있다.
네. 그렇죠. 팀을 나눠서 뭐 어제도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설문조사 들어갔다면서요. 뭐 보니까 뭐 출입기자, 총선 출마자, 당직자 다 아우르던데 응답률은 높습니까?
네, 제법 많은 분들이 지금 회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설문 내용이 포함이 돼서 이거 뭐 저격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데 근데 그 뭐 설문 내용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 뭐 아마 그 국민의힘 출입 기자 수백 분에게 저희가 설문 요청했기 때문에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이게 총선 백서이기 때문에 총선에 참여했던 소위 총핵관, 총선 핵심 관여자분들 모두에게
총핵관.
네. 네, 예. 네, 그래서 어땠는지 우리의 총선에 필요한 뭐 공천, 공약, 전략, 여의도연구소, 그다음에 정무, 정부관계.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관한 질문도 많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 또는 비대위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균형에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그 선거 지휘부였으니까 뭐 질문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겠고.
네.
문제는 이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백서 TF 단장이시면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을 것 같은데.
네. 뭐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손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국민의힘하고 작년에 합당하고 네. 정말 국민의힘 체질 개선해서 정말 확장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근데 저희가 총선에 세 번 졌는데요.
네.
제가 이걸 수락하면서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에서 3분의 1밖에 목표 의석을 잡을 수 없는 정당. 경기도에서 10석 중에 하나밖에 못 이기는 정당.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말고 좀 어떤 집중 면담 조사 이런 것도 하십니까?
네. 주요 관계자분들 일부는 이미 만났고요.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그건 약간 영업비밀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아직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약속은 잡혔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직은? 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단장이신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면담하시는 겁니까?
저도 뵙고 저희가 이제 그 각 평가 소위가 있습니다.
예, 예.
담당 소위 분들이 예. 면담을 하실 거고 대통령실과도 예.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대통령실 인사도 뭔가 좀 집중 면담을 할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6월 중하순쯤으로 잡고 있다. 백서 발간 시점은
네.
어떤 내용이 담기고 그것이 사실은 또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사실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전당대회가 제가 경선을 치러보니까 역시 내부의 싸움이 제일 무섭다.
그렇죠.
네. 제일 힘 빠지고 무섭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저는 서로 후보 간의 네거티브 전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27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로 비춰져서 네.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에 뭐랄까 다음 정권으로 이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아니라 저희의 그 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어떻게 하면 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고 혁신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논쟁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네.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총선 패배의 원인 진단과 책임론 이야기는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요.
그게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네. 오히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가 운이 나빠서 진 건 아닙니다.
역시 실력 부족이었다.
그럼요.
그렇다.
운이 나빠서 진 건 아닙니다. 그걸 부정하면 이제 총선 백서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네. 그걸 하늘 탓해야 되는데 뭐 백서까지 만들 이유가 뭐가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그 TF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의원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 그 제가 의원으로서면 거침없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단장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좀 딱 범위로 좁혔잖아요.
입이 좀 무거워집니다. 저는 뭐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짐작하고요.
예. 네. 아, 신중하게에 지금 밑줄 그으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뭐 제가 원내대표 선거도
네.
제가 누가 뭐 나와라 마라 막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발 막 유령처럼 날아다니면서
네.
누구랑 친하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비토 정치 좀 하지 말고 자기가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누굴 지지하든지 하는 비전의 경쟁을 만들자.
네.
뭐 당대표 선거도 누구 나오면 안 된다. 누구 나와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 비전은 이거고 난 이렇게 우리 당을 이기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선의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론적 가정으로는 만약에 전당대회 전에 백서가 나온다면 그 백서에 담겨 있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보고 그게 거기에 힘을 얻어서가 되는지 아니면 그 백서의 지적에 나는 동의를 못해서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도 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백서의 내용을 해석하시고 입장을 내시든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택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설문 결과와 심층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비대위에 합류하라는 혹시 이런 제안은 안 받으셨어요?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 전화번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아, 전화 온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지금 관련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까, 전부 다?
아, 그럼 보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복이 많아도 네. 이거 하나도 지금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겸하기는 힘들다?
예.
아, 그럼 의사도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저는 비대위원을 맡을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망 같은 소리님이 조정은 의원 다음 당대표 나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그거야 뭐 희망의 소리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네.
감사한 얘기지만 지금은 제가 그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총선 백서 한번 멋있게 만들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데 제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관심사는 내일 모레로 이제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자, 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 얘기는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2년째 되는 거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난 거죠.
네. 네, 5월 10일이 2년이 되죠.
그렇죠.
네. 그 방향, 그러니까 뭐, 의대 개혁하겠다, 뭐, 연금 개혁하겠다, 교육, 노동, 이거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나가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불편하다, 거칠다, 뭐, 이런 얘기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국민이 이기는 정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허심탄회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2년 대통령 해보니까 예.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잘 알아겠습니다.
네.
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뭐 제가 치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남은 3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진짜 3년 이후에 또 정치하실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뭐 헌법적으로. 그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거 이것만큼은 하고 싶으니 같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허심탄회한 소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요지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인 것처럼 어떤 가 비춰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시지가 전달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죠. 국민이기는 정치가 없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면 부족한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 선출직 공무원의 입장은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 국민 보시기에 힘들었다, 불편했다, 아쉽다 하는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나가셔야죠.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첫 번째는 역시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모습.
잘못이라기보단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
네.
일단 그거부터 좀 해야 된다.
네.
깔고 가야 된다.
여론조사의 내용이 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네.
맞춰가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도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면 법사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에 따른 그 내용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아마 제가 법사위 인연하면서 법사위에서 만났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굉장히 담백하고 검찰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무진장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럼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인정했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이 뭐 그런 역은 하나도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마 임기가 4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끝난다고 들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임기 안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마음 정도라고 보고요.
그냥 그 네. 내 임기 때 불거진 거 내가 털고 가겠다.
네.
그 차원.
제가 아는 이원석 총장은 뭐 누가 전화해서 누가 지시해서 또는 그 이후에 정치적 이득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거를 뭐 가속을 하든지 속도를 줄이든지 이럴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러면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오는 두 가지에서 용산과의 갈등 내지 특검 방탄 이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용산과의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검찰이 용산의 명령만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예.
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불편부당하게 수사하겠다는 말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용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을 하고 거기다 지금 아마 민정수석이 김주현 전 법무차관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던데 굳이 그럴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용산은.
민정수석은 뭐 검찰을 대신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민중수석은 뭐 진보정당, 보수정당 있을 때 다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검찰 출신을 기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검찰 출신을 안 기용해야 될 이유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전 기능을 뺀다고 했으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는 없잖아요. 용산 입장에서 굳이.
그럼 누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심청취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시민사회는 이쪽 오고 그러니까 더 연결이 잘 되고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앵커님도 이거 오래 하셨는데 한번.
누구세요? 왜 이러십니까 지금?
시민사회 역할을 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속해야 돼요.
네. 그러십니까? 네.
돌리지 마시고.
네.
아니 결국은 민정수석을 그 신설한다는 이야기에는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럴까요? 저는 검찰이 정부 그러니까 핵심 권력의 뭐 직접적인 수단으로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것도 그 과정에서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인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선거 끝나고 선거 중에 했으면 논란이 커졌겠죠. 끝나고 남은 임기 중에 민감한 수사 마무리하겠다. 이걸 뭐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 밀린 숙제 해결 차원이다.
네.
그러면 질문을 약간 돌려서 아무튼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누군가가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란 게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정부적 판단.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어쩌면 그게 51%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치에서 보여지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2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부족한 부분 메꿔가겠다. 뭐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개인적 짐작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경우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럼 내용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서.
결국 도이치하고 명품백이 거지 않습니까?
뭐 명품백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아 뭐라 그럴까요? 유감 표명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하고요.
유감 표명?
아니 처벌 규정이 없는 걸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신고했느냐 기관장으로 이 문제가 또 이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정무적 측면에서 볼 때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원인을 끝까지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라는 걸 반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게다가 정치인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아, 이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어디가 가장 효과적이냐 투명하냐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아마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공수처에 고발해서 시작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단골 고객 손님인 공수처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뭐 몇몇 패널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이 정도 수사 못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공수처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럼 공수처 그럼 폐지하자고 동의하시면서 공수처 무용론은 동의할 테니 특검 가자고 하시든지 본인이 원해서 만든 기관에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이제 그 결론도 보지 않고 중단시키고 특검 가자. 특검을 통과하면 그 즉시 공수처 수사 중단되고 이첩되고 이거 설정하는 데 한 3, 4개월은 다들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려니 차라리 3, 4개월 기다려서 결론 보고 부족하면 특검이든 특특검이든 하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은 홀로 남아서 찬성표 던졌잖아요. 그 선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개인의 선택,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선택을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
오히려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이것이 당론이 되는 과정에서 침묵하셨는데
예.
이것이 당론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좀 거침없는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셨으면 오히려 더 그분의 진심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추가. 그럼 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되돌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법?
최상병 특검법. 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재표결 과정에서?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특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의 죽음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면 다들 양심의 꺼리낌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양심의 꺼리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두 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회식할 수 있게.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놓쳐선 안 되는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슈.
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이 불편상 1위가 쇼핑으로 나타났다는 이슈입니다.
어, 그래요?
예.
관광에서는 쇼핑이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예, 한국관광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예.
2023년 관광 불편 신고 종합 분석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분석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편 사항은 총 902건으로 전년보다 213% 늘었는데요. 예, 코로나19 유행기가 끝나고 관광산업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 불편 사항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그중에 89%인 808건이 외국인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쇼핑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 쇼핑 관련이 전체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는데요.
네.
불편 내용으로는 이 가격 시비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부가세 환급, 환불 및 제품 교환 요청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 홍콩 관광객은 참깨 한 병에 4,000원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5,900원을 결제해서 물어보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바가지가 1순위였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답니까?
결국 이 결제 취소를 했고요. 유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관광공사 측에서 해당 매장에 주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 관광객은요. 한복 대여점에서 대여할 옷을 입어보던 중에 한복이 맞지 않아서 사이즈를 몇 번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갑자기 뚱뚱하다고 한국어로 말해서 기분이 상했다라고 하는데요. 아, 이런 불편사항 읽으면서 왜 제가 얼굴이 이 붉어져야 되는지 화끈해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죠.
그래요?
예.
택시 불편도 호소했다면서요.
아, 두 번째로 많은 불편 신고가 접수된 것이 이 택시였는데요.
네.
택시 관련 신고 중에는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 거부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요.
네.
이어서 운전사 불친절, 난폭운전 및 우회운전이 꼽혔는데요. 한 일본 관광객은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중구의 한 호텔까지 5만 원을 요구해서 내리겠다고 하니까 미터기를 켰는데 도중에 미터기에 금액을 추가하는 행동을 목격해서 이를 촬영했더니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아, 요즘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이거 참, 결국 이 택시는요, 인천 미추홀구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극소수시겠지만, 이런 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택시 불편 신고는 외국인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내국인이 겪은 불편 유형 1위는 숙박이었습니다.
숙박이 어떤 점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시설이나 위생관리가 불량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네.
이외에 서비스 불량,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예약 조건 불이행 및 허위 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투숙객은 호텔 투숙 후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영업주가 자기네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이 간식을 사오라고 했고 분실물을 찾으러 갔더니 간식을 사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응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에이,
이건 너무 특이한 극단적인 사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요. 이 관광 불편 신고 발생지를 보면 서울이 절반이 넘었고요.
예.
부산, 인천, 제주 순으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 순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조사가 사실 이 한국관광공사 관광 불편 신고에 신고된 일들만 표면 위로 보일 뿐이지 혹시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도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이 노파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한국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을 두 번 이상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54%에 그쳤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관광 대국들이 7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인데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 외국인 관광객 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네.
제 방문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매력적인 관광지 부족, 숙박과 음식 다양성 부족, 외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친절한 지방교통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재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나라는 어디예요?
재방문이요? 재방문이 2023년 방한 외국인 수는 1,100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아, 이건 재방문이 아니라 그냥 이제
방문. 네, 일단 방문이고요. 방문?
예.
전체 21%였는데요. 지난해 일본 내 출국자 규모가 962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
일본인 출국자 4명 중 1명은 한국을 찾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200만 명, 미국 100만 명, 대만 96만 명, 베트남 42만 명 순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보면 뭐 국뽕 채널들이 좀 많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죠.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두 친절한 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하나의 또 실상도 분명히 보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로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